할렐루야. 오늘 8절에 보면 성중 안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도 역시 그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상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서는 이 신명기서가 가르쳐지고 쓰여지고 있는 위치를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까? 들어간 후에 주신 말씀입니까? 들어가기 전이죠.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런 일들이 예견될 것인데, 그때는 이렇게 행하도록 해라 라는 율법과 규례와 지침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성중에서라는 말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오늘은 좀 험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이랬습니다. 우리가 다툴 때 이제 분명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기죠. 근데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결국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볼 뿐이에요. 누가 더 크게 다쳤냐, 네가 더 많이 때렸지, 이것만 보죠. 근데 사실 사람 사이에 생겨지는 시시비비가 그렇게 눈에 드러난 내용만 가지고 공식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들일까? 훨씬 그렇지 않거든요. 계속 약을 올려가지고 때리게 만들면 누가 진짜 나쁜 놈이에요? 때린 사람이 나쁜 것보다는 때리게끔 약을 올린 사람이 더 나쁜 경우가 인생 사이에는 많단 말이에요. 훨씬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순진해가지고 화를 순간 참지 못해서 확, 이거 진짜 오늘 이러다가 도를 넘어서 상처를 내고 일을 저지를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얘가 더 많이 다쳤네, 얘가 더 많이 맞았네, 네가 더 많이 때렸지,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밖에는 판단을 못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고 동기 원인을 따져보면 오히려 맞은 사람이 더 나쁠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훨씬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사이에는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오늘 여기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성경을 잘 볼까요?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인생사라는 게 1 더하기 1은 2다처럼 공식이 있어서 공식대로 딱딱딱 떨어지면 뭐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공식대로 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게 한 2 정도라면 8은 공식대로 안 나오는 게 인생사거든요. 열심히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데 계속 힘든 사람도 있고, 또 펑펑 놀고 돌아다니면 하는데 운 좋아가지고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공식대로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강의를 들을 때 인생을 세 가지 특징을 지었는데 결론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 인생은 살아보니까 미래를 모르겠더라. 그리고 또 하나가 허무하더라. 그리고 가장 동의가 되는 게 참 모순이 많더라. 이 세 가지 주제가 아니겠어요? 공동체에서 사람끼리 부딪히며 사는 데에도 공식대로 딱딱 답이 안 나오는 모순투성이가 굉장히 많아요. 아, 저분은 참 저렇게 고난받을 뿐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것도 하나의 모순이죠. 아, 저런 사람 좀 일찍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나? 그런데 아주 건강하게 아주 오래 산단 말이에요. 주변에 보면 이건 믿는 세계든 믿지 않는 세계든 이런 삶의 영역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성경을 좀 봅시다.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구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레위인이나 재판장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택할 장소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으라고. 이들은 그래서 그 시시비비를 지혜롭게 잘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게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 지혜라는 말이 랩 쇼메아라는 말인데 잘 듣는 귀란 뜻입니다. 잘 듣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기를 잃어버린 그 두 엄마가 찾아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한 아이를 놓고 주장을 할 때 솔로몬이 명재판을 하죠. 칼을 가져오너라. 서로가 자기 아이라 주장하니 그 이 아이를 2분의 1로 쪼개서 똑같이 공정하게 나눠줘라. 그때 친모가 포기하죠. 내 아이가 안 돼도 좋으니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불타는 모성의 소리를 듣게 되죠. 그게 지혜입니다. 즉 여기 재판관이나 레위인들은 성중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지혜를, 판단의 이치와 원리를 알고 있는, 말하자면 어른들이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어른들을 두도록 했다는 거죠. 이 사회에 지금 혼란의 한복판에는 사실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치 간의 어떤 정략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교회 어른이 없을 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특징짓는 걸 이렇게 규명하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게 그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어른을 둡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혜를 발동해서 이러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그들을 목양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공동체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도 보면 심판이 없으면 운동하는 시간보다 싸우는 시간이 더 많아요. 인이다, 아웃이다, 네트에 닿다, 안 닿다. 그렇죠? 그런데 권위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심판이 딱 경기 주관을 하면 일절 그런 시시비비가 안 벌어집니다. 혼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심판 안 세우고 경기를 해보면 시시비비가 많아요. 거의 운동하는 시간보다 소리 지르고 시비를 가리는 시간이 더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그 판단 근거로 그런 시시비비를 접근해야 될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여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지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자, 10절에는 판결의 뜻대로, 11절에는 율법대로입니까? 율법의 뜻대로입니까? 율법대로가 아니죠. 율법의 뜻대로. 이런 그 미세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구분 짓기 위해서 표현된 그 방법들입니다. 율법대로와 율법의 뜻대로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요대로만 살라고 준 것은 아니죠. 사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데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집안에서 행동할 규칙을 정해놓습니다. 몇 시까지는 이거 해놔야 되고 요거 해놔야 되고, 아이들은 아직 그 부모의 높은 마음, 깊은 생각을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부모가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만 하면 자녀로서의 임무를 다했다고 손 털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죠. 근데 사실 그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건 규칙을 지키나 안 지키나 따지기 위해서 규칙을 만드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 최소한의 규칙이라도 있어야 아이들이 성숙한 인간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이바지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갖는 최소한의 한계가 그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상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부여롭게 풍성케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최소한의 규례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율법의 뜻대로라는 말은 예를 하나 들게요. 버스가 호젓한 산길을, 좁은 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넘어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버스가 전복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래도 이렇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만 그 버스가 전복이 되면서 이 기도가 막혔어요. 빨리 누군가 이 기도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 사고당한 환자는 생명이 위험한 지경까지 갈 정도의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은 산속이에요. 버스에는 의사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 그 버스 승객 속에 간호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해서 의사가 오기를 기다렸다가는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겠고, 또 간호사는 이 기도를 열 수 있는 응급처치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고, 근데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볼펜으로 기도를 찍어서 막혀서 숨져가는 환자의 기도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환자는 무사히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비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 사고가 신문에 발표가 되고 그 경위가 소개되면서 의학계에서 이제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랬지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법정에 재판까지 붙었던 사건입니다. 판정은 어떻게 났을까요? 무죄로 판정이 났습니다. 분명 그 간호사는 현행 법대로라면 법을 어겼죠. 그런데 무죄로 판명이 났어요. 그 무죄 판명의 근거가 현행법으로는 분명 위법이지만 법 위에 가치가 있다.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에 법보다 우선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간호사의 행위는 무죄다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줄 때는 그 법조항을 붙들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법조항에 담긴 정신과 뜻과 가치가 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러한 최소한의 법을 하나님이 왜 설명하시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해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그 재판의 결과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그 이스라엘 중에서 죽여서 제거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제거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죠. 더 큰 목적은 공동체의 보호에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부름에는 두 가지 부름이 있다고 그랬죠. 개인적인 부름이 있고 공동체로서의 부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위를 우선적 가치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악이 공동체 안에 발생했을 때는 단호하게 이것을 뽑아낼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그 위기가 있다면 사실 권징이 사라졌다는 데 큰 위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짓과 행동과 잘못을 해도 이제는 권징을 안 합니다. 권징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안에 권사님 장로님들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과 가정과 혼례를 치를 경우에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신측 같은 데는 지금도 그 규례를 그대로 지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어떡하죠? 야, 뭐 교회가 뭐 3.1교회밖에 없냐 대한민국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옮겨버려요. 근데 옮기면 그 교회에서는 하나의 교회로서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어서없이 한다고요. 아, 또 머릿수 하나 늘었구나. 어서없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진리에서 무너지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벽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음을 내면서 이렇게 큰 무너지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거나 되어진 일은 아니거든요. 이미 그럴 수 있는 여건과 조건으로 오랜 시간을 쭉 이어온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의 이 무너지는 붕괴음을 우리가 듣게 된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율법의 가치는 언제나 생명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법이라는 테두리가 법조항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사랑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마음 따뜻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공존돼 있어야 됩니다. 집안에 애들만 바글바글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애들만 있으면은 싸움밖에 더 합니까? 싸운 일밖에 없어요, 애들은.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들어오면 잠잠해지고 조용해지고 애들이 열불이 나 있어도 눈을 껌뻑거리면서 서로 참는 모습을 이렇게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나 가정이나 어른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어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그래서 누구나 찾아가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는 큰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가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속에 어떤 악이나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에는 단호하게 잘라내고 솎아낼 수 있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미적미적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두었다가는 전체의 성이 무너지는 어느 날 갑자기가 돌발적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제목을 놓고 이것이 우리 나라의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오늘 진행된 수요 예배와 또 하루 살아갈 은혜와 또 판단의 근거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수요일이 기름 부으시고